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옛날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고아들의 밭들에 들어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과 유사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계석은 경계나 영역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이 국가의 경계, 지계표를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지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훔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기 땅을 표시하면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옮기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배된 땅의 지계석을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큰 죄가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는 이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외로운 자식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자들을 엄벌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내가 직접 칼로 너희를 죽인다. 너희의 아내와 자식을 과부와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악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빼앗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악인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악인들이 영원한 징벌과 저주를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는 이런 극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악에 물들어 있고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보복과 심판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소송을 다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가 한 국가와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그 나라의 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법은 교묘히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는 그들이 모두 정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네. 이런 일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런 악인, 이런 악에 대해서 복수하실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라는 의미 속에는 보복자, 복수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모두 멸하시고 무죄하고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억울한 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인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피해를, 억울한 피해를 입히게 만들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수가 그 악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냅니다. 자,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동일한 악으로 그 같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 악대로 우리가 동일한 보응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너는 너의 마음을 훈계로 그리고 너의 귀는 지식의 말씀들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지혜 말씀의 훈계와 교훈의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자기를 과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좀처럼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재물이나 우리의 외모나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쾌락,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이 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보다는 그냥 말초적인 느낌과 쾌락,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것에만 점점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의 감각이 발달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로부터 활자로 된 책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일찍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무엇인가 깊이는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고양시키는 일들은 이제 현대인들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현저하게 이 부족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통해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경건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시류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교훈을 포기해버린 부모나 스승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도무지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젊은 시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혹은 보다 나은 교육 이론이나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원칙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지, 인간 따위가 인간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길은 모두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만무례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이 성경을 벗어나서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 자 그렇게 교육한 그 참담한 결과들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교육이라는 말, 이런 고상한 말로 그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을 교정하고 교육하고 바른 가치와 진리로 가르치는 엄격한 훈육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이 스스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타락한 세상 교육의 대안으로서의 성경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조차도 어려우면 이제는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해야만 되는 때가 이제는 도래한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교육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교사님들은 더 기도하면서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뭘 보고 듣고 어떤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가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킬 것이냐 뺏길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이제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은 영혼들은 반드시 타락하고 배도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언약의 자손이라면 어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고 더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날 이런 성경적인 신앙 교육을 망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성도의 가정과 참된 복음과 멀어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최악의 교육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진리와 교리로 어릴 때로부터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 곁길로 가게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않고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처럼 저급한 놀이나 하고 세속적인 교회 음악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고 교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지식으로 자녀들을 지도하는 이런 일들은 그 내용과 방법이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영혼을 모두 망치는 짓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디 성경과 교리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자녀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이로부터 훈계를 억제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막대기로 때려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막대기로 그를 때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체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분명히 자녀를 훈계하는 일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흠정역에도 13절을 다시 보면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아라. 한글 성경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좀 뭐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자녀의 악을 보았을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녀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신속하게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을 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못 본 채 주라는 것. 못 본 채 주고 넘어가 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자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저질러졌을 때 즉시 매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라 그리하면이고 또 다른 번역은 너는 그를 채찍으로 때려야만 한다.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자, 자식이 다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 차마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부모의 과잉 보호와 지나친 사랑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의 음부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빗나간 사랑과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지금의 교육 방식이 그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 이제는 자식들이 다 우상이 돼서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야단치지 않는 이런 매우 잘못된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내다보고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려야 그 영혼을 지옥의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매로 자녀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직접 징계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를 막아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막아세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인본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영혼을 가장 망치고 있는 지름길이 뭐냐? 체벌을 금하는 거예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 체벌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교육이고 반드시 우리에게서 거부되어야 될 그런 악법이란 말입니다. 악법. 네. 체벌의 근원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체벌은 절대로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체벌이 이루어져서 죄악으로부터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내야 되고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부모는 축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매를 통해서. 자녀들의 체벌은 자녀들이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부모의 훈계와 책망으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녀가 왜 노여워하겠어요? 부모의 체벌을 받으면서 자녀가 왜 노여워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억울하게 만드는 폭력을 부모가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하거나 혹은 편애에 의한 체벌이 이루어질 때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형은 야단을 안 치고 동생만 야단을 친다든지 아들은 야단을 치지 않고 딸만 야단을 친다든지 체벌이 편애에 의해서 기울어지게 되면 자녀가 분노하게 되죠. 또 부모의 격앙된 감정에 의해서 잘못한 것 이상의 체벌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체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체벌은 반드시 사랑으로 교정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지속되어야 되고 부모가 양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한 기준으로 절대로 다르지 않게 부모가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자녀들에게 체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아빠는 이럴 때 넘어가주는데 엄마는 이럴 때 야단을 치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그렇게까지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징계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악된 인생들은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채찍에 맞고서라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계와 책망의 권한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자녀들의 영혼을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하고 돌이키도록 권징해야 될 숭고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에? 결혼을 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부모님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인생의 남은 시간 성화에 진력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을 결혼한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냐고. 언제까지 도대체? 에? 꼭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란 말입니다. 왜 다 큰 저 자녀들을 출가시켜 놓고도 왜 그 희생을 강요당하시면서 그렇게 사냔 말이죠. 남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빠듯한데 다 애 봐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합당치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 결혼했으면 이제 지들 힘으로 살든 뭘 어떻게 하든 이제 그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들 몫. 부모님들이 물러나셔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거 아닙니까? 부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그것에 벗어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